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렷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여름 방학이 되어서 고향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산기도를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마산에서 오히려 더 가까운 우리 무학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학산 기도원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자주 산기도를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저녁이 다 되었을 무렵에 도착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 저에게는 선배였던 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한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였고요. 그러면서 이 산기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성령의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절대로 잡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벌레 소리나 외부의 어떤 소리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혹시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기도에 집중하라.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 자리를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가 시작된 지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어디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소리가 나서 신경이 너무 쓰여서 이제 저와 고등부 지도하던 우리 선배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이제 가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고등부에서 좀 골치였던 권순강이라는 친구가 바위 위에 끝부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 아래에서 이원철이라는 힘이 좋은 친구가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이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위에 있는 이 권순강이 눈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이원철이라는 친구가 소나무를 뭐 작은 소나무긴 하지만 정말 뿌리채 뽑아서 들고 올라오는데 시급했습니다. 아, 소나무를 뽑는다는 게 그냥 말만이 아니고 진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저는 오늘 본문 산기도를 읽을 때면 언제나 순강이와 원철이가 생각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 주 중직으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를 데리고 산기도를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조금 후에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그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변화된 곳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산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 이스라엘 다볼산 꼭대기에 예수님 변화기념교회라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맥이나 앞뒤의 정황으로 보아서 다볼산보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이 변화산이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를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세례받을 때에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룰 그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주님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확정받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제자들을 제자들 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세 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나 마가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만이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28절 하반절과 2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와 옷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기도에 대한 강조는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와 달리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죠. 열두 제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종종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주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장 저변에 흐르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소망의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분만큼 귀한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우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별세라고 기록된 누가복음의 이 단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지요. 죽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원어에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는 뭡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말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 단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이 세상을 탈출하여 엑소도스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엑소도스하여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까지 말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비록 세 사람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구약 합동회의라고 불러도 괜찮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 이 구속의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의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옷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얼굴의 변화에 강조를 둡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과 옷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단어, 용모라는 단어, 그 용모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을 찾아보면 face, 얼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얼굴은 순 한글이죠. 네,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참 묘하게 은혜가 돼요. 얼 플러스 굴. 얼이 뭡니까? 정신이죠. 넋이지요. 본질이죠. 그래서 좀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얼 빠졌다, 정신이 뭐 지금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이 드러나는 서려있는 동굴, 이게 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우리의 정신과 본질과 넋이 서며서 나타나는 게 우리 얼굴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배를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인격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인격입니다. 얼굴을 봐야 이 사람의 살아온 세월을,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4장에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그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조상들 말 중에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소망성도님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체는 안 보이지만 그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을 바꾸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이 바뀝니다. 그래서 굴에 스려들게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굴을 바꾼다고 해서 얼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을을 바꾸면 분명히 우리의 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을을 바꾸고 자신의 얼굴에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우리 미남 미녀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는 줄이다. 하여튼 줄을 잘 서야 좋은 보직을 받는다. 이제 좀 유력 가문의 자제가 여기에 있는데 혼자만 뽑아서 좋은 보직으로 못 가니까 이 줄 전체가 좋은 보직으로 가게 되니까 아마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줄을 잘 서야 돼요. 예수님께 줄을 섰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살짝 졸은 게 아니고 상당히 깊이 졸다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떡 나타나 있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더니 구름이 온 산을 뒤덮고 급기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게 되었으니까 이 기급할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산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동안 가장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경험, 이 경험을 베드로 후서에다가 베드로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저는 사실 예배 시간 제가 설교할 때 혹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깊이 잤는데 우리라고 무슨 통뼈 있습니까? 그러나 졸더라도 이곳에 지금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졸아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와 산 위의 변화산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산 위는 은혜의 장소였지만 산 아래에, 9장 37절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면 산 아래 동네는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구해달라는 부모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은혜 체험은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변화산의 경험도 없이 무조건 세상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산에만 머물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이기주의요 책임 회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망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변화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정성 다해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처럼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제자이기를 원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정이 참담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으니 견딜 수 없는 심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강팍함 때문에, 제자답지 못한 나의 비겁함 때문에 교회가 메말랐고 한국 사회가 일그러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도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님 꿈, 주님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